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뭔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논리로, 어떤 사고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굴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뿅 하고 하나님이 뭔가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논리나 증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 기적이죠.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말 자체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소부재, 어디에 계시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뭐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분을 우리 이 진짜 우주의 크기로 보면 그 베개 속 진먼지 진드기보다도 작은 우리가 같은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분을 인정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빙산의 일각의 일각의 일각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단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작은 영역 역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지으신 나를 알고, 나를 향한 주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이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아무것도 모른 채, 깜깜한 채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나도 없는 채 뭐 마치 허수아비처럼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누구인지,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베이직이 기록된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때론 너무나 많은 기적과 환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원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선이 되어주고 우리의 어떤 울타리, 경계선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거고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뭐가 될까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기준선과 경계선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름이 곧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뭐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서점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볼 수 있는 배경이든 주석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쌓여가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양을 검색하고 볼 수 있는 도구 역시도 편리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도구도 늘어나고 질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편리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게 늘어가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쳤지만 우리는 우리 핸드폰 속에 늘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뭐 이렇게 할 수 하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선인데 그게 기준선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쳐주셨는데 그 경계선이 경계선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선이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 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을 필요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준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이 사단이 일을 해요?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너의 경계선이라고 분명히 하시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마치 하나님이 치신 경계선이 아닌데 이것이 경계선인 것처럼 하기 시작을 하니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대요. 3%면 미전도의 수치가 3%라고 합니다. 어느 한 종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대면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일 만큼 한 100명 중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약 3명 정도 그게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사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복 전쟁을 열심히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 세대가 한마디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6.25 전쟁 끝나고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을 했던 세대. 이 여호수아와 그 같이 살았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딱 죽고 나니까 사사기에 딱 들어오면서 시작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복전쟁과 이런 것들 하느냐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단 1세대 만에 하나님을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복음화 3%,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 곧 사사기와 똑같은 세대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살 거다. 왜 이 일이 벌어졌냐? 사사기를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책임에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꾸린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건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책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돼서 아이를 가지면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또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가 자기의 기준선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경계선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알아가고 있나? 단순히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얼만큼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기준선이요, 이것이 경계선이요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시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빛부터 쭉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책을 처음에 두시면서 이 이야기를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미 창조하기 전에 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거는 땅이 있는 건 뭐냐 뭐 싸우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창조론 자체를 뭐 논쟁하자라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 우리가 잘 아는 카오스, 그냥 그 무질서 그 자체. 공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벽히 비워진 상태. 흑암, 그 칠흑 같은 어둠, 정말 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한 그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질서, 질서가 없는 세상에 경계가 쳐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허와 같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흑암,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낮과 밤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담긴 주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한마디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한마디 딱 하시면 그냥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한데 나는,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꽤 만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보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나이도 적지 않고 옛날에는 뭐 젊으니까 뭐 이기고 가고 옛날에는 객기라도 있어서 막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객기도 그런 젊음도 없는 지금에 와서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 그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이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이 두려워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 더 안타까운 것, 하나님도 계신 것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는데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먹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하소연하거나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태가 너무 괴롭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 가운데 그리고 마치 하나님마저도 주의 말씀마저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아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작자는 오리지널이 뭔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조금만 변형이 돼도 조금만 달라져 있는 걸 봐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원 오리지널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여전히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 굳이 뭐 그것이 무질서다, 그것이 공허다, 그것이 흑암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나름 자기 삶에 이것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때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으로 피하든 그것이 뭐 어떤 능력으로 피하든 그것도 뭐 자리로 피하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피하든 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강도에 따라서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느끼냐 적게 느끼냐의 차이일 뿐이.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다시 질서를 만들어내고 다시 채우고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제 어떤 마스터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주셨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제가 요즘 열왕기 공부하고 있는데 2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그 열왕기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2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뭐예요? 망했어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되짚게 하고 말했지만 결국엔 망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순히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오셨어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일이 사실이지만 이 일이 그때 한 번으로 멈추지는 일은 아니.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무질서와 공허와 흥강과 같은 삶에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기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빛으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딱 오셨으니까 와! 와우 하면서 막 해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실은 뭐예요? 상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막 했는데 현실의 딱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계신데 깨닫지 못함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고 생명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함이.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이 머릿속으로는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것을 새롭게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돈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능력도 없어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절대로 이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과 이제 두려움 속에 미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는 돈이라도 있다던데, 누구는 능력이라도 있다던데, 누구는 뭐 싸우는 것도 있다라던데,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부 엔딩 스토리로 어려움과 복잡함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엉킨 실타래 늘어나듯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듯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던, 이렇게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시대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손에 그냥 늘 들고 다녀요. 버튼만 누르면 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묵상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이 그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질까?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선인데 여전히 나는 내가 기준선이고 내가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내 기준선을 옮겨야죠. 하나님의 기준선이 여기 있고 내 기준선이 여기 있으면 내 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기준선과 경계선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계선과 기준선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예를 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자 됐네요. 그럼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아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내 것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분명히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눈뜬 장님 마냥 사는 거예요. 막 걸려 넘어져요. 웅덩이가 있는데도 웅덩이를 못 보고 막 빠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내 삶 인도하신다면서요. 주님 선한 목자시라면서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죠? 왜 내 삶엔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죠? 왜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였네.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여전히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입장,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의 상태는 다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인생의 소망도 이 땅을 향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가 이제는 없어지고 자유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질서와 그 생명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섯 명의 지나간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섯 명의 남자를 지나가고 있는 여인. 이 당시는 여자 혼자 뭐 과부 혼자 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 삶 속에 있는 여인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뭔가 계속 채우고 싶은데 보호받고 싶은데 안정감 가운데 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자를 바꾸는 거죠. 바꾸면 뭐예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지 않았을까? 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모르는 인생의 두려움과 이 무질서, 안정되지 않은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돌아가도 됐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제자들도 다 먹을 것 구하러 보내고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죠.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문제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거 뭐예요? 뭐 너가 이렇게 하면 다 채워질 거야 하면서 뭐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뭐 재산을 주셨습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가 나야 라고 하는 말씀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너희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그 나야. 이 말씀에 구약에 예언됐던 오기로 했던 그 자가 나야. 너의 그 목마름과 그 공허함과 그 후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거 나야. 이 말씀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을에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변화는 이 여인에게 일어나요. 왜요? 여인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나의 생각, 그 여인의 뭐 경험과 생각과 기준으로 막 재면서 뭐 이게 뭐 맞는 말이야? 막 이런 뭐 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 것을 놔버린 거죠. 일어난 변화, 놀라운 회복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재고 막 긴가민가 하면서 막 쭈뼛거리거나 아니면 밀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 것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심지어는 기적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붙잡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지 않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태도 취할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내 생각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다면서요. 좀 내 것도 다 이렇게 해보세요. 나 이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주님 나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 앞에 겸손하게 있는 자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계획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살아봤더니 내 상태가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상태뿐인데 인정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임하셨듯 말씀의 육신, 말씀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악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다 꺾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근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꼿꼿이 마치 철옹성처럼 강하게 무장시켜 놓은 상태로 주님 어떻게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주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져야지 이것들이 새롭게 질서가 잡혀가고 다시 공허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움직여지는 것과 별개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아주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질서가 잡혀져 있고 채워져 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는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는 똑같이 몰라요. 우리라고 뭐 10년 후, 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질서가 잡혀져 있고 채워져 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더 커져 있다. 한치 앞도 모를 것 같아서 불안하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더 깊어진다. 더 어려워진다. 우리 점검해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열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주의 말씀 앞에 마치 내가 기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게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주님 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막 나는 그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 나는 이대로 하고 싶어요. 여전히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거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들을 걸리적거리게 할 때 그것이 나인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주 앞에 내어놓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시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